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동일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지금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밀을 따서 까먹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안식을 주는 사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에서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또 주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또 이 사건 앞에 나왔던 두 개의 또 다른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그가 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해도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또 지금 사건에서처럼 주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레위가 그럼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짜로 레위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이 이 본문 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레위가 식사하는 데 있어서 밥 먹는 데 있어서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록 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았지만 돈은 넉넉하게 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지만 주변 사람들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장면이 잔치집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장면은 뭐냐면 레위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안식일인데 밀밭을 가면서 남의 집 밀 따가지고서 먹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는 풍요롭게 살았는데 죄를 져도 풍요롭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는 거름뱅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 것을 그냥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레위가 만난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참 묘해요. 주님이 베푸시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그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넉넉하게 안 채워주셔서 그래서 이게 남의 집 밀밭을 기웃거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참 이게 참 우리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난 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계실 때에 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함이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 내려오니까 곧장 무엇을 만나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열몇 살 되니까 죽어요. 어머니가 과부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동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해야 되죠. 먹을 게 없죠. 참 해서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들짐승과 사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빈궁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게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검소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있는데도 내가 검소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에 내몰리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제자도 마땅히 또 그렇게 살 거라는 그런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정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날 지금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 따먹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욕을 하잖아요.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지금 어떠냐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지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직전에는 어떠했느냐. 앞비더 사건을 보시면 앞비더 사건에서도 레위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랑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느냐 이러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욕을 먹었는데 지금도 예수님 따라가는데도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더 이상 욕을 안 먹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참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기는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까지도 욕지거리를 듣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정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레위까지도 정죄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한다는 그런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바뀐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현실만 놓고 보면 이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모습 다 현실만 놓고 보면 참 불만족스러운 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뭐 지금 우리는 뭐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참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프지만 교회 나오면 건강하게 되니까. 그렇죠? 또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 가면 예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결혼 상대라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랬는데 교회를 갔더니만 그냥 그전에는 넉넉하게 살았는데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그전에는 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는데 사람들한테 욕지거리를 들어야 되고 그전에는 내가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자친구가 불신자이거나 다른 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기대밖에 혹은 현실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흐르는 그런 때들도 참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유익하고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기도 하고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 믿고 변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 제가 초신자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주일날 이 교회를 나와야 돼서 다른 거를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변화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늦잠 자고 좀 텔레비전 보다 느지막하게 그냥 옷 걸쳐입고 골프를 치러 가든 야구장을 가든 놀러 가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고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주일 하루를 온팡 다 빼앗겼다. 이 현실적인 그런 변화들인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히 바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제가 과외를 오랫동안 했는데 과외를 처음 할 때 받았던 그 과외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제 때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가고 한 번 두 시간 해주면 30만 원씩. 또 그때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집에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수입이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통 과외를 한 다섯 개씩 했습니다. 과외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 이렇게 했다고요. 과외를 하면 한 30만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30만원어치 책 사고 30만원 가지고 이제 연애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이제 부모님 드리고 또 이제 좀 곤조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비싼 과외는 안 했습니다. 뭐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잘하는 놈이 하든 못하는 놈이 하든 30만원 이상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총신에 딱 들어가서 처음 전도사를 갔는데 전도사 가서 받은 첫 번째 봉급이 2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7만원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총각이니까 그냥 뭐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27만원을 받으니까 책 조금 사기도 어렵더라고요. 대학생일 때는 그냥 과외에서 이것저것 또 막 하고 했는데 전도사 되니까 27만원.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뭐 전도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27만원이라니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갔는데 그때 이제 결혼해서 가서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출근을 하는 거죠. 그때 받은 봉급이 104만원. 104만원입니다. 그때도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냥 뭐 중소기업이든 근데 취업하면 200만원, 250만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큰 대기업에 취업하면 더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뭐, 여기 뭐, 애도 있는데 104만원 가지고 이게 그때는 또 그걸 가지고 적금도 들고 살았다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참 많이 받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사례비가 없어요. 어떻게 사례비를 받아? 이게 뭐 교회를 지하실에 조그맣게 개척하니까 적금 들어놨던 돈으로 까먹고 생활을 하는 거지 사례비를 받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이제 낳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애들 엄마가 묻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사례비 언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받은 게 50만원. 근데 50만원 형편이 되면 받고, 아니면 못 받고. 근데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목회자 처음 시작하고 개척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언젠가 저희 교회에 나오던 형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제가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같이 밥 먹다가 참 교회란 묘한 곳이다. 왜 뭐가 묘하냐? 아, 나는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혼난다 맨날. 돈 내고 혼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교회로 오니까 십일조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데다가 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너 똑바로 안 사냐 이러고 막 뭐라고 하시고 욕지거리도 들어야 돼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한편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전보다 더 검소하게 살아야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딴 데도 쓰고 또 내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또 이런 저런 것들 책망도 듣고 여전히 내가 과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꾸지람도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도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육적인 어떤 형통함이나 풍요로움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꿀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임을 또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들임을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주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세상적으로 좀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좀 더 검소하거나 궁핍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개의치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꼿꼿이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